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어서 나의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선한 사람도 있지만 때로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 악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악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악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보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냄을 하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으로 나갈 외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출 준비는 거울을 보고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성경에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거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거울 속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주제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사야 성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실패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 실패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도 동일한 실패하지 않냐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가인의 실패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태어날 때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다. 언약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무슨 무슨 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죠. 전문가다, 전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페셔널을 쓸 때는 문명의 첨단에 서서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선구자적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자들에게, 의사들에게 프로페셔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부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농업은 오늘날의 최첨단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왕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가? 바로 이 농업. 농업을 위한 사회적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지순례 가거나 유럽에 가면 도시 근방에, 성 근방에 수로가 놓여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농업을 위한 최첨단 시설입니다. 고대 근당에는 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물을 공급할까? 농사를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 협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과 달리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언제 강이 범람하는지를 계산해야 되고 또 어떤 종자가 잘 자라는지 알아야 하고 노동력을 적시적소에 동원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은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농업은 항상 도시에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 도시를 시빌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빌이라는 말이 가인의 후손이라는 시바스에서 나왔던 것은 도시 문명에서 도시에서 농업이 얼마만큼 중요했는지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지만 신앙면으로 봐도 가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토록 힘들여서 농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4절에서도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그러니까 아벨에게 있어서 가인은 늘 롤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 나도 형처럼 내가 하는 일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참 믿음 좋은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여버리고 맙니다. 참 좋은 믿음의 좋은 예배자가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그것도 살인자로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단비 예배에 있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면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농사는 그냥 잘라서 드리는 거고 아벨은 이 양을 잡았기 때문에 희생의 피를 드렸다 주일학교식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성경은 늘 성경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지 아니하고 아벨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인격을 기뻐하시고 아벨의 성품에 동의하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제물은 우리는 제물 그러면 늘 우리가 요즘에 드리는 헌금 물질로만 생각합니다. 당시의 제물의 개념은 삶, 라이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삶을 지켜보셨고 가인과 가인의 삶을 늘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배 시간에 그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의하지 않으셨고 가인의 그 인격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성품과 아벨의 인격을 동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5절에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리젝이 되니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Cain was very angry. 아무튼 그냥 angry도 아닙니다. Very angry. 아무튼 very very angry 해야 될 텐데 너무 길어지니까 very angry. 그래서 성경은 더 표현합니다. His face was downcast. 얼굴을 아래로 깔았다라는 겁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얼굴을 숙이고 계신 분은 두 분입니다. 아,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 아니면 졸고 계시는 분. 예배자는 얼굴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다운캐스트, 얼굴을 깔고 있었다가 아니라 눈을 째려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내 속에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화나면 눈으로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예, 가인의 성품 속에 이 폭력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표정을 보셨으니까, 분노하는 것을 보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미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생에게 물으실 때에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대화로 인하여서 풀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리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에게 알려주어서 다시금 그 삶을 회복하여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삶에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왜냐하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이 대화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안색이 변하니? 내가 분하는 것은 어찌미니? 라고 물으실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자 그러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얘기하자 그러면 화부터 나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내 안에 가인과 같은 폭력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배자, 동일한 이름이 회개자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자고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분냄이 있었지요. 제게 이런 화가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으시겠습니까? 또 리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화부터 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폭력성을 외면해서 그랬습니다. 가인은 늘 자기 안에 있는 폭력성을 외면했습니다. 불편하니까.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약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자꾸 안 보려고 합니다. 성경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부분은 보지만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분은 그냥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불편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가?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여정길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통과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하룻밤을 묵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던 바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참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룻밤을 묵어야 되었기에 이제 거기를 통과할 수 없기에 집집마다 노크를 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하지만 그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였기 때문에 위협을 행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이죠.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겠죠. 우리가 비즈니스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문제. 그러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도 요한도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동네를 그냥 다 불로 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9장 54절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기록한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홍해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서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갈라졌던 홍해를 다시 합쳐짐을 통하여서 애굽 군대를 물속에서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문서에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그 상황을 보고 감격하고 환호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찬송과 환호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지어 만든 사람이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데 너희들은 기쁘냐? 찬송이 나오냐?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은 심판하셨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고 그들이 수장되어져 가는 것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004년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나서 동남아시아, 특별히 인도에 큰 타격이 있어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알래스카에서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서 한국 예배를 듣는 것이 저의 그때는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선교사를 박해하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은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는 2011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작지만 헌금을 일본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자연재해로 죽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폭력성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불을 내리자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나는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했던 것은 그 사람이라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함인 것이지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자? 그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분함은 어찌미며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비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하여서 얼굴을 아래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선을 행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폭력성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때려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그것을 폭력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선은 뭐냐? 착한 일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f you do what is right. 무엇이 올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의 폭력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폭력성이라는 경향은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이곳에서 10년을 넘게 네일 가게를 했는데 옆에 또 다른 가게가 생겼습니다. 끌어오르지요. 확 망해버려라.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경기도 평택이라는 곳에 원영이라는 7살 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인데 이 아이는 소변을 가리지 못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모는 이 원영이를 온갖 폭행에 임삼았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엄마 아빠의 폭행을 다 담은 그 아이는 결국 차가운 겨울날 그 욕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원영의 부모는 베란다에 방치해 두었다가 부패가 심각해지자 야산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 자녀를 살해한 이는 조직폭력배가 아닙니다. 동네 불량배도 아닙니다. 연쇄살인범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가 그런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학대도 부담도 바로 학대요, 고통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자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할 이름 학부모라는 이름이 요즘에는 학대하는 부모, 학부모라고 통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속에 자기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지켜줬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거든요. 양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맹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혼자서 맹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들에게는 늘 도와주는 가족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다윗이 그 형제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가인은 늘 아벨을 지켜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분노로 그만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교인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하고 이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교인을 지켜야 합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폭력성이 잠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성을, 이 분을,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벌은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을 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열매도 없을 뿐더러 유리하는 자가 된다. 방황하게 된다. 방향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하다가 도무지 방향을 모르겠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갈등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폭력성을 다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에, 그것을 외면하고 있기에 우리는 자꾸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는 자가, 방향이 없이 헤매는 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타오를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것은요, 늘 약자에게 폭발합니다. 분노라는 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꼭 약한 사람에게,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자녀에게 화를 내고, 교우들에게 화를 내고, 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끊임없이 번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이 가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거울로 봐라라는 겁니다. 네 모습을 봐라.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가인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십시다. 내 안의 폭력성을 보십시다. 그래서 가인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실패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패하지 않는 교회로 세상에 보여지고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것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인과 같은 폭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거절당했고 내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화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능히 이겨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가족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아 늘 사랑하고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